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월 20일 목요일,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에서 4절을 읽어보라.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이 본문에서 사도가 믿음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의 긴 목록의 정점은 예수님이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부른다.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로 번역할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개척자이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을 앞서가신 분이라고 부른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장 순결한 모습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음을 깨닫게 한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란 사실을 가르쳐준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 18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려운 침입의 위협 앞에서 이 말을 했다. 그의 믿음은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의 믿음과 대조된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조를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하라고 제안하셨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조를 구하는 대신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디글라 빌레셀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어야 한다.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다. 묵상.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던 아하스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대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며 그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62.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저의 마음을 흔들고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의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한 사람을 오늘 저희들도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이 오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매번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생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선교지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한 문제아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또 그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심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무책임한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아내와 가정은 돌보지 않은 채 밖으로만 도는 그런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8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홀몸으로 형과 이 소년을 함께 키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공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주먹질이나 하는 불량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설득과 또 신경 써준 덕분에 그가 공부를 시작했고 많은 노력 끝에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또 미시간대학교의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년은 미시간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33살에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머리가 붙은 독일의 샴쌍둥이를 22시간에 걸쳐서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 후로 의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벤카슨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에도 한 문제아가 나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설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이들이 심히 다투었고 또 서로 갈라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골칫덩어리 문제아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실 1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그 부모와 자녀 관계든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됐든 그 관계 속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골칫덩어리,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기 전에 어떤 사람이 문제아인지 먼저 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반항하는 사람이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미꾸라지 같이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베베 꼬인 채 협조 안 하는 사람이 문제아입니까? 자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제나 또는 집안에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은 다 문제아가 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녀들은 엇나갈 수 있고 또 문제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은 전자에 언급했던 그런 문제아이기보다는 후자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일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마가 요한의 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그 성령 강림하심을 경험한 장소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가의 어머니는 두 사도에게 마가도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늘 집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북적거리고 또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마가 요한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가 요한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또 자기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이 받아들여지고 마가는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의 길에 올랐습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또 배도 고팠습니다. 또 육로 자체는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마가는 무서웠고 또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던 마가는 마침내 그 위험과 어려움과 또 궁핍으로부터 낙심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한 후에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이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에 금이 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가 요한은 마침내 골칫덩어리, 문제아의 이미지를 극복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이건 교회에서 이건 우리가 이런 골칫덩어리 혹은 문제아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또 트러블메이커, 골칫덩어리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야, 트러블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문제아로만 남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트러블메이커 문제아들을 버려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골칫거리로 여길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촌 혹은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이 성에 차지 않고 또 매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틀렸다고 그래서 나무라고 배제하고 포기하면 문제아는 정말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마가의 곁에 끝까지 있어준다면 트러블메이커는 더 이상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주제를 걸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람들마다 가지각색의 대답을 적어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수많은 편지의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편지에서는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또 다른 편지에서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친구이다. 여러분, 1등할 만합니까? 친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해답이 있는 것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의 그 문제에 자리를 지키는 1등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였던 마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가 요한은 훗날 로마에서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2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보았던 철부지 문제아 마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다가와서 함께 옥살이하며 바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가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한번 갖게 되면 좀처럼 그 생각, 그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추억 속에 문제아로 자리 잡았던 마가 요한을 가리켜 동역자요 또 자신의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면 잘 부탁한다라고, 잘 영접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 다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은 더 이상 트러블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트러블메이커가 철부지 같았던 이 트러블메이커가 문제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트러블메이커였던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있어야 합니다. 그를 기다려주고 기도해 준다면 아무리 문제투성이, 말썽꾸러기, 트러블메이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중요한 일꾼이요 동역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또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오늘 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트러블 메이커를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요,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줍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약속을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니 나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소외되고 또 항상 문제거리이고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함께 있는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역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늘 있는 일, 또 늘 항상 기쁨이 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성질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목사님 모시고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프랑스 또 스위스를 이렇게 저희들이 여행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지순례 하면 주로 이스라엘 또 이집트 이런 쪽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마침내 이제 성지순례의 출발점인 이집트로 저희들을 안내할 것 같아서 대단히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 이집트 이야기를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고 느끼신 것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땅 답사의 간문은 이집트의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종교 개혁의 현장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이집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오후 4시 45분 발 AF 8004기로 고대한 땅, 고대하던 땅, 성경의 땅 답사의 관문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습니다. 고대 문명을 아주 찬란히 꽃피웠던 이 신비의 나라 이집트. 그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 카이로는 과거 하 이집트의 15번째 수도요. 정치적 중심지라기보다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더 중요한 곳입니다. 요셉 당시 고센의 수도는 온이라고 창세기 41장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라 불렀습니다. 이 오늘 헬리오포스라고 그러는데요. 히랍 사람들은 카이로를 헬리오폴리스, 곧 태양의 도시라고 읽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의 태양의 신 레를 숭배한 태양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카이로 공항 근처에 있는 헬리오폴리스가 바로 그 헬리오폴리스가 아니고 방첨탑 마타리아 들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후 5시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바라며 파리를 이륙한 지 약 50분가량 지나자 기창 밖으로 내다봤습니다. 야, 거기에 제가 관광을 했던 만년설에 덮인 유럽의 지붕 알프스 산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아주 신비한 구름의 휘감겨 이 알프스 산맥이 쉬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간간이 백설에서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묘한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끽하면서 두 시간쯤 지나자 마치 이 장하, 여자들이 신는 이 장하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한눈안에 들어왔습니다. 기체는 로마를 왼편에 두고 계속 남하하더니 결국 장하의 반도 발목 부분을 횡단하면서 그리고 쪽빛의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아테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얼른 그 판을 보니까 평균 시속이 850km고 고도는 1100m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를 이륙한 지 약 3시간쯤 항해를 하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레데 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저 수평선에 걸린 해는 수줍은 듯 황금빛의 구름 사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거인같이 생긴 그레데 섬은 이렇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크게 환영해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석양에 붉게 타는 노을에 취해서 황홀한 일몰을 환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나자 기체는 어느덧 카이로 상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기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카이로는 펑퍼짐한 들판과도 같고 여기저기 불꽃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거의 평지였습니다. 성경의 애굽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고 또 애굽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땅을 실제로 이제 본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감격에 차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면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항하 문명을 일컫지요.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모두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이집트 문명도 이렇게 나일강을 끼고 발전을 한 것입니다. 2013년 이집트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한번 살펴봤더니 이집트 내의 인구는 8,680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 통계마다 다른데 이 공식적인 이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8,680만 명이었습니다. 국외에 800만 명 정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9,400만 명인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15위이고 이 인구의 숫자는 2020년경이면 인구 1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면적은 100만 1,450제곱미터로서 스페인의 두 배 정도의 크기고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5배 정도의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순이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90%가 되고요. 그중에 꼽트교를 우리는 그 기독교로 보는데요. 꼽트교 기독교가 약 7 내지 한 10%가 됩니다. 기후는 보니까 연중 내내 맑은 하늘이 있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집트의 숱한 역사가 서린 이 거대한 도시 카이로에 밤 10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장의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둘러보니까 이 손수레, 카트라 그러죠? 손수레까지 한국 제품이 아주 즐비합니다. 저는 아주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게 흔하던 소니나 도요타나 세이코 광고 파는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삼성, 현대 광고 판들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아, 참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을 보니까 만사태평이에요.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는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 막 속이 터지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일 먼저 비자를 사가지고 사증을 여권에 붙여야 합니다. 뭐 이 한국에서 하고 가면 좋은데 거기 가야 값이 싸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8년째 세계공항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게 빠른 절차인데 평균 출국 11분 걸리고요. 입국은 13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시간 반 동안 이집트 공항에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으로 벌써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이집트 공항은 여느 나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시끌시끌하고 북적대기 때문에 거대한 인종 전시장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각 민족과 족속의 냄새를 함께 녹여 독특한 인문의 향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땀내는 물론 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질식될 것만 같은 이런 다양한 냄새의 두통과 함께 사람 멀미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멀미라고 하는 것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의 보면은 우리 몸에 절인 김치와 마늘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냄새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이 공항의 모습들은 국제화 시대 지구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직까지 이 성지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는데요. 머릿속에 이집트 공항의 모습이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주로 이 성지, 이집트나 앞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은 다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예.
이 이슬람 문화권은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그 후손들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그들의 재미있는 문화 가운데 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우거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왜 그런지, 그들이 쓰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행하면서 우리가 이슬람 여인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접근해 보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죠. 이집트 공항에서 한참 있어 보니 이슬람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겼습니다. 마치 원피스 같은 이 옷, 갈라비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성 전통 복장입니다. 이거를 통째로 걸치고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이 아랍계 남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여인들 보니 갑자기 제 마음에 아주 처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일부 다처제의 허용으로 한 남자가 부인 4명까지 거느리고 사는 게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코란, 곧 꾸란이라고 하는데요. 꾸란 4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4명까지 거느리고 살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답니다. 여자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그런 법이 그대로 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이 집에 이데올로기에서 이슬람 여성이 언제 해방될 것인지 그게 심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슬람 여인은 어떤 매력을 내뿜을까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저에게도.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한 밝은 표정을 가진 이슬람 여자가 있어요. 이 얼굴만 드러내고 있어서. 그래서 시선을 한번 줘봤더니 마주치지 않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가족 이외의 남자와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이나 뚱뚱한 이슬람 여인을 보고 놀라가지고 눈으로 입 쫙 벌리는데 저도 아주 입맛이 좀 다셔졌어요. 웃음 띈 얼굴로 둘을 한번 번갈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성인병을 앓거나 그 위험에 처한 여인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란, 곧 꾸란에서 알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성들에게 말한다.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아름다움과 장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베일을 가슴까지 내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꾸란 24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고 감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로 이 이슬람 여인들은 그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데 남편과 아버지 외에는 어떠한 남자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덮어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한시간 반 있으면서 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봤더니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눈에 비친 이슬람 여인들의 옷 보면 이제는 저는 압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보수구나. 이거는 또 진보구나. 이거는 진보수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가리게 되는데요. 그 옷이 외적 잣대가 됩니다. 주로 몸매와 아름다움을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듯 한데요. 첫 번째로 희거나 검은 히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목과 머리만 가리고 얼굴 내놓는 것. 이렇게 딱 있는 사람, 또 질밥이라고 하는데 목부터 발까지 덮는 외투 같은 이 옷. 이것을 입고 또는 차도르 얼굴 외에 전신을 가리는 옷입니다. 걸친 이슬람 여인을 딱 보면 이것은 좀 그런대로 얼굴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현대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 천으로 된 아바야라고 하는데 얼굴만 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린 이슬람 여인이 보입니다. 이건 조금 또 진보에 가까워요. 세 번째로 니캅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부터 검은 천을 둘러 얼굴 전체를 다 가립니다. 그리고 복면 강도처럼 단지 눈만 말끔 내어놓고 다니는 이렇게 올빼미처럼 눈만 내어놓고 다니는 이런 여인은 더욱 보수적인 아랍계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진보수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하면은 부르카라고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론 눈마저도 망사로 다 가려버립니다. 이거는 진보수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잘 또 가르치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창세기 38장 14절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저지른 그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유다가 저지른 며느리 다말과의 부정한 관계 실수가 이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도르로 몸을 휩싸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으니 그 여자가 장녀인지 자부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최근에 한 동양계 여성이 뉴욕 거리를 한 10시간 걷는 그 일을 그 시험 삼아 해봤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몸매가 요염하게 드러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혼자 5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논팡이가 그런 여자를 가만둘 리 없습니다. 남성들이 다가와 막 휘파람을 불고 몸매가 죽이는데 시간이 있느냐? 뭐 사랑한다느니 말로 꼬시느라 치근대 가지고 108번이나 성희롱을 당한 게 몰래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시간은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사람이 히잡에 검은 아바야 옷을 입고 같은 거리를 아무 말 없이 걸었을 때 남성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과 아바야를 두르고 여행을 하는지를 이해케 해줍니다. 여인이 육감 있는 몸을 드러내면 낼수록 유혹이요 사회 혼란의 원흉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육체를 예술의 극치로 여기는 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다가 이슬람 여인들하고 예쁘다고 사진 찍자 그리고 말 걸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 이제야 그 이슬람 여인들이 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몸매를 가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목사님은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수많은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아마 단 몇 시간 차이에 극과 극을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